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주님께서 기쁨과 또 충만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주님 많은 참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주님을 배워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음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연말까지 또 그 복음전도 집회가 있는 가운데 우리가 힘을 내서 또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열심으로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시간들 가운데 또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는데 합당하게 또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제가 이 자료만 준비해 오고요. 오늘은 뭐 성경책에는 뭐 아무것도 안 가져왔습니다. 시간 되는 대로 이게 예전에 이제 다니엘 연대기 할 때처럼 한 30분 정도씩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딱딱딱 끊어놓고 준비를 하진 않았어요. 요번에는 시간이 되는 대로 이것저것 편하게 말씀드리려고 하고 지난번에 또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면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연대기 지난주에 성경의 본질과 역사적 신뢰성 우리가 성경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두 번째로는 연대기를 공부하는 목적이 성경 전체 구조와 메시지를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대기를 공부한다는 것이 이게 서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더 뛰어나 아니면 이런 이론이 더 옳은 거야 라는 논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믿음과 역사적 자기 이해를 위해서 실제적인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것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로 두 개의 세계관이 존재하는데 인본주의적인 세계관과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 있는데 어떤 세계관을 내가 선택하느냐에 따라 해석과 결론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요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 중에서도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을 많이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제가 봐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특별히 드렸습니다. 특히 우리 흠정력을 보고 있는 흠정력 진영이나 그 다음에 저는 사실 흠정력 진영이다 라는 말은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킹 제임스는 성경인 거고 우리와 같은 재침례 교도들은 확고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갖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연대학의 기본적인 방법론으로는 성경 본문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성경 외의 외부적인 데이터는 보조적으로만 취하면 됩니다. 이 주객 전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 꼬리가 머리를 흔들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의외로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사실 우리가 교제하고 대화하는 많은 가운데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보다도 그 외에 들었던 이야기들을 우리 사실 많이 가져오고 사실 저도 그러고요. 항상 주의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가장 먼저 놓고 그거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더 인간이 확실하게 이해하고 붙잡기 위해서 외부 데이터를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머리가 되어서는 안 되도록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데이터 일관성이 검증되고 투명성, 재현성, 신학적 일관성 이런 것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연대기를 구축해 놓은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최종적인 어떤 모습인 거예요. 이제 요거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축했냐. 주전 925년경에 성경에 시삭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그 연대가 세상 역사와 정확하게 매칭이 같이 되면서 열왕기 상에 있는 그 말씀이 이제 이렇게 딱 들어오면서 성전 건축과 출애굽 연도가 확정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요 세숑크라는 인물의 유다 침공으로 인해서 우리가 확정할 수 있는 연대는 출애굽부터 분열왕국 초기까지의 절대 연도.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주전 몇 년이었다를 어느 정도 이렇게 확정 지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확정 지었다라고 해서 정말 그 몇 년 1회 단위까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옛날 구약 역사의 어떤 그 여러 방법, 기록의 방법 차이로 인해서 언제나 1, 2년 정도의 오차는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것들은 감안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요 이후에는 그러면 분열왕국 초기부터 요 마지막까지는 주전 763년 6월 15일에 있었던 중동지방의 니느웨를 지나간 일식으로 인해서 요 기록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 기록을 중심으로 다양한 고대 연대기들을 이렇게 짜 맞춰서 분열왕국 초기부터 그 이후의 역사까지 정확하게 절대 연도를 맞출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거 하나로만 된 건 아니에요. 이 일식 하나만이 아니라 요 중간에 있었던 수많은 그 앵커들이 존재하는데 그건 몇 가지는 더 조금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 이후 이제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끌려 다시 귀환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페르시아 이후 해서 그리스 로마에는 사실 이러한 어떤 앵커가 없어도 워낙 이제 이때부터는 기록이 촘촘하게 있기 때문에 연대를 따지기가 어렵진 않습니다. 이제 제일 어려웠던 것들은 그 유다의 왕국 시기, 유다의 분열왕국 그때와 그 이전 시기가 사실 기록이 거의 남아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때가 어려운 거지, 요 페르시아 시기 이후에 로마 같은 경우에는 2000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기록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로마 시대는 정말 거의 1단위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2000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페르시아나 그리스 이후는 연대 따지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성경 연대기에서 이제 좀 빠져있는 정확한 연대가 좀 어렵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론적인 걸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족장시대 이때인데요. 이때와 요 이전. 족장 시기의 연대는 현재로서는 정확한 앵커가 발견된 게 없어 보입니다. 이런 걸 누가 발견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앵커라고 하는 거 뒤에도 설명을 드릴 텐데 예를 들어서 열왕기 상에 르호보암 5년 통치 5년 때 시삭이 쳐들어왔죠. 예. 그럼 그 시삭이 누구였느냐가 성경에는 절대 연도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 뭐 르호보암 17년 그 다음에 몇 년, 몇 년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시삭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그 해가 여러 기록 가운데에서 딱 주전 926년에 딱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맞춰지는 걸 우리가 앵커라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과 족장 시기 때의 이렇게 절대 연대를 꽤 맞출 수 있는 앵커가 뭐가 있을까? 이거는 딱히 이제 찾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었죠. 상대 연대가 있고요. 절대 연대가 있는데 뭐 누가 언제 나왔고 해서 그 기간 또는 어떤 대략적인 크기 이런 걸 알 수 있는 것들은 상대 연대의 편에서 이제 연대기를 구축하려면 이 절대 연대를 측정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절대 연대를 측정한다라는 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은 현재 서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전, 주후, 지금이 서기라고 하지만 저희는 이제 주후라고 할 때 주후 2025년 이렇게 딱 전체 그 줄자 같은 것이 있고 거기에서 각 사건이 어느 위치에 속하느냐 그래서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그 기준 하에 절대 연대 확인이 가능한 앵커를 발견을 해야 이제 연대기가 구축이 가능합니다. 이 절대 연대를 측정하는 네, 기준이 되는 사건, 그걸 바로 앵커라고 하고요. 앵커, 이렇게 닻을 내리는 그걸 얘기를 하고, 이 앵커라고 하는 것은, 한번 볼게요. 사건의 기본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앵커가 될 수 있을까? 아까 그 시삭이 침공했던 게 앵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 주전 963년인가, 그때 이제 그 니느웨를 지나가던, 일식, 그게 앵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먼저 천문현상이 있습니다. 일식, 월식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일식, 월식 기록은 우리나라가 참 잘했어요. 우리 잘 알고 있듯이 경주에 가면 첨성대가 있잖아요. 첨성대가 그 천문 그 즉별자리 관측을 하던 거 네, 신라시대에 지금으로부터 한 1300년에서 1500년 이상 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신라시대에 별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관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관찰만 하고 끝나는 게 조금 아쉬워요. 옛날 고대 바빌론이나 아니면 이집트 같은 데를 보면 관찰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관찰을 통해서 1년이 며칠이었고 언제 이제 홍수가 일어나고 언제 이제 날씨 변화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라는 걸 아주 구체적으로 했는데 우리나라는 거기까지는 조금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관찰을 한 다음에 중국에 여러 가지 역법 같은 걸좀 도입을 해서 뭐죠? 그 24개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이 있고 대한용 소한이 있고 또 청명이 있고 뭐 이런 거 그런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 정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일식 월식 기록들을 맞춰보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이게 너무 정확해요. 네. 두 번째 앵커의 종류로는 지질이나 환경 사건, 대규모의 화산이 폭발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성경 기록에도 남아 있는데 그것이 지층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정확하게 발견되어질 수 있다면 이것도 앵커가 될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문헌이나 왕명표가 아주 좋은 앵커가 될수 있습니다. 잘 보존된 왕명표. 지금 우리는 연대 기록하기가 너무 쉬워요. 마리아 언제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1999년 몇월 며칠 딱 일단 연도가 나오잖아요. 그쵸? 이 연도 예전에 제가 한번 서력 우리가 이 연도가 언제 나왔는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나 모르겠네요. 예수님 시대에도 당연히 연도가 없었어요. 그쵸? 연도가 우리가 서기 몇 년이다 나온 거는 이제 주후 6세기 이후의 일들입니다. 카톨릭에서 그거를 이렇게 잘 정립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 해를 이제 지금이 뭐 주전 몇 년이야. 당연히 그런 건 없었을 거니까 왕 누구의 뭐몇 번째 통치 이런 이제 그 통치를 중심으로 이렇게 했어요. 우리나라 그 원래 조선왕조실록도 우리가 세종대왕님이 한글 반포한 거를 1446년인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세종대왕님이 1446이라는 숫자를 아셨겠어요? 아니죠. 그때 세종 몇 년, 이렇게 되어 있던 것들을 나중에 다 역산해서 그걸 만들어 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 보존된 왕명표가 있다면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앵커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스 로마와 연결되는 정확한 연대표. 그리스 로마 시대에 와서는 단지 왕들의 이제 기록만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별의별 사람들이 기록이 무수하게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연대표는 사실 거의 99% 정확하다라고 봐도 돼요. 너무 이렇게 뭐야, 교차 검증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와 연결될 수 있는 그 고대의 어떤 자료들이 있다면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앵커가 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과학 연대가 있습니다. 특정층 위나 유적에서 확인되는 여러 가지 어떤 조사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들로서 이렇게 앵커를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앵커가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럼 이네 가지를 가지고 플러스 알파 몇 가지 더 있을 수 있지만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하겠느냐? 모든 연대기를 구축하는 기반이 됩니다. 이 앵커를 찾아내는 것이 사실상 연대기를 구축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연대기 구축을 어떻게 해왔느냐, 요걸 좀 이제 좀 살펴볼게요. 17세기라고 하면은 1600년 되겠죠? 이게 이제, 숫자가 1600년 되면 요걸 17세기라고 합니다. 제임스 어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인물이 성경의 족보나 지나간 해들, 사건의 연속적인 계산으로 창조부터 예수님까지 연대를 구했습니다. 요거,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과 같은 컴퓨터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요. 그냥 성경책을 일일이 앉아서 그걸 체크하고 옆에 종이에다가 요건 요거 요건 요거 해가지고 만들어낸 작품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정확해요. 1600년대라고 그렇다고 뭐 그렇게 놀랄 건 없습니다. 1600년 되면 뉴턴이 이미 그 뉴턴 역학으로 이 태양과 지구 이런 행성들의 움직임까지 다 밝혀냈던 그런 시대이기도 해요. 예. 하지만 어쨌든 제임스 어셔가 이 사건의 연속 기록이라고 하는 건 아담이 몇 살에 누굴 낳고 언제 죽고 그런 숫자들 있잖아요. 그 상대 연대들을 쭉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고대 근동사와 직접 연결할 자료가 거의 없었어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의 상당 부분이 18세기, 19세기에 넘어오면서 고고학적으로 그 중동을 이렇게 파헤쳐서 밝혀낸 것들로 인해서 알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 연대만 있었지 절대 연대가 없어서 약간 요게 정확한 건가? 이런 의심은들이 있었어요. 이 제임스 어셔라고 하는 이 유명한 인물에 대해서 좀 보고 갔으면 합니다. 연대기학에서 아직도 여전히 가장 유명한 사람을 꼽아라. 그러면 이 제임스 어셔라고 하는 사람일 텐데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이 만들어진 그 무렵에 살았던 사람이고, 이름도 제임스예요. 이 어셔라는 인물이 여기 이제 위키피디아에 가면 이런 사진이 나와 있어요. 1581년에 태어나서 1656년까지 살았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요 아래쪽 혹시 보이세요? 그써 있는 거예요. 창조의 시점과 날짜를 정하려 했던 연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해졌는데, 그의 계산에 따르면 창조는 그리스도 탄생 전 4004년 10월 23일. 와, 대단합니다. 10월 23일 들어서는 전날 밤, 즉 율리우스력으로 계산을 하면 기원전 4004년 10월 22일 오후 6시. 딱 정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날 기원전 주전 4004년 10월 22일 오후 6시에 창조가 되었다라고 계산을 해냈습니다. 어디까지 믿어야 하고 어디까지 믿기 어려운지는 한 생각해 보셨으면 하고요. 왜 율리우스력 계산이냐? 지금 우리는 율리우스력 아니에요. 우리가 말이야 1999년에 태어난 거는 그레고리력이에요. 1600, 이 사람이 살았던 때에는 아직 그레고리력이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 모든 날짜들은 다 율리우스력으로 계산을 했던 거고, 네. 제임스 어셔가 이제 초상화가 이렇게 그려졌으니까, 진짜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제가 챗GPT에 내가 물어봤어요. 어셔의 연대기가 유명한 이유가 뭐야? 그랬더니 챗GPT는 언제나 좋은 질문이에요. 라고 시작을 해요. 예. 첫 번째로, 성경을 기반으로 한 세계사 연대 계산을 했다. 처음으로 이걸 본격적으로, 물론 그 전에도 어떤 사람은, 신실한 사람들은 성경책을 보고 이렇게 해서 대충 주전 4000년경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걸 알고 계셨겠지만, 이 어셔라는 인물이 이것을 이렇게 딱 정립을 해가지고요. 학술적으로 아주 꼼꼼하게 체계를 잡았다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문적 명성과 권위 넘어가고 영국 국교회 성경, 킹제임스 성경에 삽입이 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1611년에 나온 초판에서부터 삽입되어 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실제로 1611년에 처음 나왔던 그걸 찾아봤는데 거기에는 없었어요. 한 1650년 경부터 그때 출판되어지는 이제 찍혀 나오는 그 킹제임스 성경에 이제 그 구석에 어셔의 연대기가 쭉 기록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1611년에 나온 그 킹제임스 성경은 지금도 보기 어려워요. 네. 예를 들면 U자가 다 V자로 돼 있거나, V자가 다 U자로 돼 있거나,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예서 다윗 그러면 데이빗 요게 좀 단어가 발음만 나는 대로 조금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걸 조금 바꾼 게 현재 우리 킹제임 성경인데, 아무튼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유명해졌어요. 킹제임 성경이 확산되면서 어셔의 연대기도 같이 퍼진 거죠. 세 번째로는 근대 과학과의 충돌, 이게 이제 논란을 일으키면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제임스 어셔의 연대기에서 대표적인 사건들, 이제 이렇게 쭉 있죠. 이 글씨가 좀 작죠. 제가 이걸 크게, 저 안에 저게 있는데 저거를 사용을 했으면 쉽게 이렇게 할수 있었을 텐데, 저 안에 있는 거는 이 지금 뭐죠? 애니메이션이 잘안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 제가 방법을 터득을 못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임스 어셔는 주전 4004년 10월 23일? 저녁? 아까 22일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22일 저녁에 세상이 창조되고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걸 시작으로 쭉 있고요. 쭉 있습니다. 그래서 쭉 아래까지 내려보면 쭉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주전 4년에서 5년경, 이걸 지금 보면 정말 정확하게 계산을 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탄생한 날짜를 이제 계산한, 처음에 주전 6세기에, 주후 6세기, 한500몇 년도에 카톨릭 그 신학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탄생한 걸 0년으로 하자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밝혀진 게 조금 요게 이제 안 맞아서 한 4, 5년이 앞으로 땡겨지게 됐는데, 이 제임스 어셔는 요 1600년도에 예수님 그리스도의 탄생을 거의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게 계산을 해냈고요. 쭉 가다 보면 제임스 어셔가 1658년 사망할 때까지, 그때까지 이제 이렇게 역사들을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제임스 어셔의 연대기는 얼마나 정확한가? 요게 이제 관심이 있는 거죠. 제임스 어셔가 연대기 퍼즐을 맞추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주전 1011년 요때를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한 해로 딱 못 박은 걸로 어셔가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 연도를 알려주는 구절이 전혀 없어요. 예, 당연하죠.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서기, 그레고리력이 만들어지기 한참 전에,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조차도 당연히 그레고리력 이거 전혀 몰랐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서기 몇 년, 그게 시스템이 없던 시절이었는데, 어셔는 무슨 증거로 성전 건축 연대를 주전 1011년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 이 부분을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는 해, 곧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지 4년이 되는 해 12월, 즉 둘째 달에 그가 주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래서 열왕기상 6장 1절에 출애굽의 시기와 성전 건축의 시기가 480년 딱 있다라고 일단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가지고요. 성전 건축 시작을 주전 1011년으로 한다면 여기에 딱 480을 더하면 주전 1491년에 출애굽이 일어나는 거고요. 이걸 어떻게 구했느냐는 조금 이따가 보고, 이게 이렇게 사이가 480년이 존재하는 거고, 그렇다면 어셔는 1491년에 출애굽이 있었고, 요로부터 40년 뒤에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됐죠. 그렇죠? 40년간 광야에서 돌아다닌 이후에, 그다음에 다시 쭉 거꾸로 이쪽에서도 보면은 성전 건축 시작 전으로부터 보면은 주전 1015년에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지금 그 킹제임스 성경 중에 어셔의 연대기가 써 있는 책들이 있어요. 제가 보고 있는 성경책도 써 있고요. 그거 확인해 보시면 다 요 연대로 써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것으로 해서 보면 40년씩 앞으로 땡기면 다윗과 사울이 왕위에 오른 요 날짜들을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셔의 연대기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주전 1011년으로 딱 못 박으면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600년대 중반에 살았던 제임스 어셔는 이걸 어떻게 확정을 했을까요? 어셔는 이러한 연대기들을 참고했습니다. 전 세계 연대기라고 하는 것들이 당시에 정리되어 있던 게 있었어요. 여기에는 고대 느부갓네살 연대기가 존재해요. 느부갓네살 연대기, 바빌론의 아주 유명한 왕이었던 신 바빌로니아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연대기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연대기가 주룩주룩 이렇게 존재했습니다. 이게 완전 소실되진 않았어요. 특히 그리스, 로마 연대기는 뒤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정확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앞으로 얼마나 어떻게 땡기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후 한 4, 50년대를 살았던 그 이후에 이제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살았던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인물, 이 사람이 남겨놓은 연대기를 참고를 했습니다. 이 주전 1011년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요세푸스 안에서 히람 왕의 연대기에 주목을 했어요. 히람 왕 누굴까요? 우리가 열왕기에 보면은 다윗 왕과 아주 친했던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을 때 그 백향목 자재들을 줬던 두로의 왕인 히람 왕, 이 사람의 연대기가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연대기 플러스 요세푸스 연대기에 일부 나와 있는 것을 아주 참고를 했고요. 거기에서 이 제임스 어셔는 히람과 솔로몬을 비슷한 시기에 즉위하고 죽은 것으로 가정을 했어요. 예. 히람 왕의 연대와 솔로몬의 통치 즉위 연대가 거의 비슷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나서, 그래서 주전 1015년에 솔로몬이 즉위하고 주전 1011년에 성전 건축을 했다라고 이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는 가정이 들어갔다고 했죠. 히람과 솔로몬을 비슷한 시기에 사람으로 가정을 했다. 그런데 이제 요 항상 가정에는 이것이 정말 그럴까? 라는 이제 그 의문이 따르는 게 자연스럽죠. 히람 왕의 연대도 상대 연대였어요. 히람 왕도 그 두로의 왕들의 계보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아들 누구, 누구의 아들 누구, 누구의 아들 히람. 그 다음에 히람의 아들 누구, 그 다음에 그 히람의 아들의 아들에서 그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그 연대가 존재하는데 상대 연대만 존재해요. 네, 이것도 어떻게 절대 연대로 딱 몇 년 못 받기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히람 솔로몬이 동시대라는 가정이 완전히 정확한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성경에서 두 사람이 만났고 또 다윗 시대로부터 이어졌기 때문에 비슷한 연배라는 걸 알고 있지만 지금 제임스 어셔가 가정한 것처럼 히람과 솔로몬이 거의 비슷하게 왕이 되고 비슷하게 죽었다라는 가정이 그렇게 정확한 것 같진 않아요. 다윗도 분명히 히람 왕을 알고 있었는데 그때 이미 히람이 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부분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요걸 통해서 제임스 어셔는 주전 1011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해다라고 확정을 짓고 거기로부터 위아래로 이렇게 확대해서 했던 거고요. 시간상 4분 정도 남았네요. 요것까지만 그럼 좀 가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17세기에는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18세기로 넘어와서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고전 문헌들을 좀 더 자세하게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연구를 하게 된 발단을 제임스 어셔가 제공한 부분입니다. 제임스 어셔가 자기가 이제 이렇게 문헌들을 조사해서 이렇게 연대를 했다 했더니 막 붐이 일어났어요. 아, 그래? 그럼 정말로 연대로 우리가 더 정확하게 한번 더 많은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해보자 해서 18세기에 들어서서 1700년도에 들어서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오기 시작을 했어요. 유세비오스, 요세푸스, 일단 베로소스. 이 베로소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작년에 다니엘 시대에 그 메대왕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이렇게 던져지잖아요. 그 사자굴에 던졌던 그 왕 이 누구냐? 거기 성경에는 다리오라고만 돼 있거든요. 그 다리오가 누구냐에 대해서 논쟁이 많았는데 그 다리우스 왕이 누군지에 대해서 아주 좋은 근거가 될 수 있는 글을 써놓은 것이 바로 베로소스였습니다. 고전 저자들의 기록을 활용을 해서 바빌로니아와 페르시아 왕 목록을 성경 사건과 일단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왕들의 어떤 치세를 더 정확하게 규명하는 게 먼저였어요. 예. 이렇게 막 옛날에는 기록이 좀 띄엄띄엄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당연히 1월에 시작하고 12월에 한 해가 끝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나라에 따라서 어떤 나라는 7월에 시작하고 그 해가 어떤 나라 9월에 시작해서 느부갓네살 3년이다. 그럼 이게 대체 언제 몇 월부터 몇 월까지가 3년 이런 것들도 막 헷갈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치밀하게 맞춘 역할들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앵커가 없어서 전체 연표는 들쑥날쑥했던 것은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19세기에 들어서야 이제 이집트학과 근동 고고학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이집트학이 이제 근대적인 고고학의 시작인데 이 이집트학을 시작하게 해준 사람이 누굴까요? 퀴즈! 1822년 상폴리옹이라고 하는 딱 이름만 들어도 프랑스 사람이죠. 이 샹폴리옹이라는 사람이 로제타석을 해독을 하면서 정말 엄청난 이슈를 몰고 왔는데 이거 누구 덕분에? 이 샹폴리옹이 이때 왜 이집트에 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유명한 나폴레옹이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나폴레옹이 이제 황제가 되기 전에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 전쟁을 하게 돼요. 근데 나폴레옹이란 인물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군인이 단지 병사들만 이끌고 간 게 아니라 수백 명의 고고학자들, 언어나 그 고고학자, 언어학자, 수학자 이런 사람들을 수백 명을 데려갔어요. 그래서 이 이집트에서 니들이 그걸 다 해봐라 해가지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집트학이 발달하기 시작을 했고 오늘날 여러분 사실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소식을 들었는데 저기 이집트에 대박물관이 딱 개설을 했어요. 그 말이 대박물관, 이집트 대박물관이 이제 딱 열렸는데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번 정말 가보고 싶어요. 이제 하나하나 꼼꼼히 하면 한 달이 걸린다는 대박물관인데 지금까지는 이집트에 있는 유적들이 가장 많이 있었던 게 이 나폴레옹 덕분에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은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이제 다 사소하게 됐어요. 그 루브르 박물관의 모양 아시죠? 저는 프랑스에 안 가봤어요. 근데 루브르 박물관 자체가 피라미드로 이렇게 되어 피라미드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 프랑스가 여기서 가져온 수많은 전리품, 약탈품으로 그 루브르 박물관을 가득 채워놨는데 다 이 나폴레옹 덕분에 이제 그렇게 되었었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 이집트학, 근동 고고학을 통해서 로제타석을 시작으로 이러한 절대 연대들, 앵커들이 어떻게 매칭이 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약의 왕들의 시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조정이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가기 좀 오늘 지루하셨죠? 그래요? 조금 슬라이드만 보여드릴게요. 로제타석 이런 거 있고 로제타석에 이런 것들 있고 이렇게 생긴 거 요거를 요걸 또 이렇게 밝혀냈고 요게 무슨 뜻이냐? 이거 힌트를 너무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대기를 함께 보고 공부하고자 하는 목적은 우리가 많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참 질서를 부여하시고 이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주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기록하여 성경에 기록을 해주셨는데 그것들이 얼마나 믿을만한 것인지 확고한 것인지를 또한 우리가 또 한 발자국 더 알게 되고 주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쌓기 위해서임을 주님 우리 마음속에 각인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단지 흥미와 어떤 지적인 욕구로서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또 내가 보기를 원하는 우리 주 하나님께서 또 이러한 것들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곧 있을 예배를 포함하여 모든 시간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 각 지체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지식과 또 이런 것들 통하여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드러나는 그런 교제와 또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게 오늘 하루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